사무엘상 17장 11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의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말씀을 17장 전체가 알려주는데 우리가 17장 전체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싸움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특별히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오는 골리앗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오는 다윗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다윗이 마침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각 진영의 대표들, 각 팀의 챔피언들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승패가 이 두 대표의 싸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어떤 챔피언이 승리하느냐, 어떤 대표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대표에게 속한 나라와 백성들도 함께 승리하거나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실은 언약의 원리고요.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약 대표이신 예수님의 승리에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승리를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 되어 두려워 떨고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편에 언약 대표와 챔피언으로 오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깨고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등장하는 골리앗 어떻게 소개하셨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힘을 가진 자로 소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대하고 용맹한 용사고 또한 무시무시한 병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로 소개하시며 그가 자기 육체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바로 세상 백성들의 모습에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런데 어때했죠?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힘을 자랑하며 나온 자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전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기까지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세상 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 즉시 그들은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참여하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 육체의 힘을 따라 블레셋처럼 세상 전쟁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나아가줄 챔피언마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골리앗에 이어서 이스라엘 편의 대표와 챔피언이 소개되고 등장할 차례죠. 지난주까지 11절까지는 골리앗이 소개되고 골리앗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롱했어요. 빨리 와서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도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편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와야 했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원래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마저 너무나 무기력하게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이 세상왕과 같은 자였죠.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쟁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절대 나서질 않습니다. 더욱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을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양들을 통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싹꾼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거짓 목자.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신도 떠나셨죠.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외에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줄 대표와 챔피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요나단도 보이질 않아요. 요나단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골리앗과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은 왜 찾아올까요? 종이 되면 찾아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 현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즉시 종이 되어버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 사망, 지옥 심판, 이 세상의 비참함,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과 이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고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헛된 소망을 만들어서 소망을 갖는 거지 소망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줄 구원자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래서 우리도 크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 삶을 보면 온통 두려움이 우리 삶을 주장했다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만 찾아가고 육신의 힘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육신의 자랑만을 찾아가고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이었어요. 온통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았죠. 지금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잘 돌아보면은요, 그 두려움을 주는 현실에 종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주셨는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모든 종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대표를 하나님 편에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 블레셋의 종된 것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새로운 챔피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가져다 줄 구원자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님까지 부으신 이새의 집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세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골리앗에서 다윗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인 골리앗이 소개되고 등장하는 것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인 다윗이 소개되고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다윗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 다윗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들의 종된 삶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가르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참 대표와 챔피언으로 주실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모든 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이 생의 비참함과 사단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그 모든 두려움과 종된 삶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건져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모든 종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에서 12절까지 22절까지 오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표와 챔피언인 다윗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소개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에요.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Verse 12 through 14.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자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자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소개예요. 뭐 소개라고 할 것도 있나요? 앞서 4절에서 10절까지는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 골리앗 소개할 때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하죠. 막 세상적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 그가 얼마나 장대하고 용맹한 용사였고 무시무시한 병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우와. 그리고 그가 자기 육체의 힘까지 믿고 교만하여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인 다윗의 소개에는 그런 현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현실이 보여지가 않고요. 완전히 다른 면으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현실로 다윗이 등장해요. 제일 먼저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으로 소개가 되죠? 다윗의 족보하고 가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기에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완전히 다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그들이 무장하는 것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소개되는 것도 달라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세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소개하며 나아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소개되어 나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세상의 힘과 부요함과 육체의 자랑으로 자기를 소개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게 없으면 창피하고 있진 않나요? 세상 싸움 싸우려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세상 현실로, 육체적인 현실로 바라보며 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소개해야 될까요? 두 번째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며 이 세상과 다른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없고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것은 잠깐 불편한 거예요. 그게 없다고 나는 싸울 수 없다.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소개될 때 유다족 속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로 소개되죠. 유다족 속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뭘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고 구원자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칠이자 즉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룻기에서는 사사시대 말기에 베들레헴에서 룻과 유다지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며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챔피언으로 구원자로 세워질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으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챔피언, 약속으로 오는 구원자. 그렇게 다윗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13절에 다윗이 소개될 때 형들의 이름하고 같이 소개가 돼요. 다윗의 형들 중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이 말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개될 때 이 세 형들의 이름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다윗이 맨 마지막에 소개되기 전에도 세 형들의 이름이 먼저 보여진 때가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이새의 집을 불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도 이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아, 이 자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자라 여기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사무엘도 외모로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엘리압도 아니었고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셋째 산마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결국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뭘 알려주는 거냐? 다윗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와는 다른 아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아들? 다윗은 용모나 신장으로, 즉 외모로 판단하여 자랑할 것이 많아서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골리앗처럼 자랑할 것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왕.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는 자인지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다윗이 소개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소개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보여질 때마다 다윗의 모습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볼까요? 다윗이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이 나아갈 때 함께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16장에서 처음 다윗을 소개할 때에도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사울에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그때에도 자기가 목자라는 것을 증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17장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16장 11절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17장 34절에서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목자로 소개하시는 이 구절들의 흐름을 쭉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처음에는 다윗이 아비이새의 양을 치고 먹이고 지키는 목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먹이고 지키는 목자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1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쳐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 된 다윗에게 자기 양을 맡겨서 양을 치는데 이때 아버지 이새가 부탁을 해요. 잠시 형에게 갔다 와라. 그래서 잠시 다윗이 자기 양을 양 지키는 자한테 맡기고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을 먹이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17장 17절 18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먼저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양을 잠시 떠나 형들을 먹이기 위한 목자처럼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 전쟁터에서 뭘 듣냐 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나가죠? 마치 짐승의 손에서 자기 양을 건져내고 지켰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울에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왕 양들을 하나님 왕국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세우실 자는 자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일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인 골리앗과 다른 현실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자왕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목자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싹꾼이었어요. 자기 양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양을 지키려는 목적도 없었고요. 자기 양을 통해 자기의 세상 유익만을 얻으려는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왕으로는 세워졌지만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He was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을 닮은 목자였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양과 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참 목자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닮은 목자로 다윗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느냐? 다윗보다 더 크신 목자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알려주세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같이 가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이스키엘 chapter 34 verse 11 through 16 구약 성경 1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34장 11절에서 1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참 목자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목자시냐? 거짓 목자에게서 자기 양들을 찾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왕국으로 모아 키우시는 참 목자 왕이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왕 다윗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는 현실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마침내 나아가는 모습을 잘 보시면 20절에 다윗이 자기 양들을 잠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둬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에게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거짓 목자 사울을 따라가다가 짐승 같은 대적을 만나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두려워 떨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대적 골리앗 짐승의 머리를 깨고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 양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 사울의 손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 양들을 찾고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목자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오실 나아올 목자와 다윗, 목자왕 다윗에 대해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과 저의 참 대표와 챔피언으로 그리고 참 목자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결국 저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소개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생각나시죠? 본문 12절에 다윗을 소개할 때 유다지파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로 소개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약속을 따라 유다지파, 베들레헴, 그리고 이새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제피와 챔피언과 목자왕으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은 아들, 그 아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참 대표와 챔피언과 목자왕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현실을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목자 왕이셨습니다. 천국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기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잠시 뒤로 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마치 자기 양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왜? 자기 양들의 대표가 되어 주시려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과 같이 두려워 떨며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우리의 참 대표와 챔피언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싸우시고 사단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세상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다 모아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참목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실 때 그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자기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목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싹꾼과 짐승의 손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건져내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지키고 건져내신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르친 참 목자왕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이 증거한 참 목자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며 거짓 목자를 따라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르러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까지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종되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어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양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참 목자왕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분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목자왕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승리하셨으면 그분께 속한 백성들도 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무엇의 종도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병이든 아니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기셨어요. 모든 죄도 이기셨고요. 사망도 이기셨고요. 심판도 이겼고요.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한 현실도 다 이기셨고요. 아니, 사단의 권세까지 다 이긴 분들입니다. 왜?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완전하게 이긴 자들로 천국 영광에 이르실 거예요. 우리의 목자왕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악 속에서도 어떤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사망이나 심판이나 사단의 권세까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목자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다 이기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아니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되어 두려워 떨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참 목자왕, 우리의 대표와 우리의 챔피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서 온전히 승리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긴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어떤 현실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기시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실 복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